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만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면 창세기 32장은 야곱에게 그의 인생의 전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만나는 시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태어나는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밤의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의 결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은 야곱이 20년간 하란에서 라반 밑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마침내 고향인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바로 얍복에서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도우심과 명령으로 라반의 손으로부터 빠져나온 마침내 고향 땅에 가까워지자 야곱의 마음은 마냥 기쁘고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20년 만에 오는데 기뻐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쌍둥이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비인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마저 빼앗아 그 일로 인하여 형이 분노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나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잠시 후면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인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의 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렇게 일을 꾸렸죠. 야, 아무래도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하루아침에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을 수가 없지 않냐. 내 오빠인 이 라반한테 가서 내가 거기서 머물고 있어라. 네 형 에서가 마음이 풀리면 내가 연락할 테니 그때 다시 돌아와라 라면서 리브가가 이 자기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어떤 소식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리브가가 죽기까지 야곱에게 이 형이 분노가 풀렸다라는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야곱의 마음이 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부모보다도 이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야곱이 심부름꾼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에서에게 보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어때요? 자기 부모한테 보내서 내가 돌아온다 이제 알리라는 것이 당연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부모한테는 보내지도 않았어요. 에서한테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심부름꾼에다가 그의 입에다가 너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라. 얼마 전까지 라반의 종으로 머물며 살던 야곱이 당신의 주인인 즉 에서에게 문안을 드린다고 해라.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떼와 염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게 돼서 이 소식을 먼저 전하니 아무쪼록 너그럽게 봐달라. 이게 원어에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린 겁니다. 창세기 32장 4절부터 5절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장자의 권세와 복을 에서로부터 뺏었지만 이 에서의 혹 마음을 어떻게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 하면서 에서가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또 쓰죠. 자기가 뭐 종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벌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소와 나귀 양떼 염소떼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조금이나마 나한테 잘 해주면 내가 내 재산 나눠줄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라고 야곱이 머리를 써서 에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야곱이 기다렸죠. 근데 에서로부터 돌아온 심부름꾼이 보고를 하는데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 당신의 주인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치러 온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400명을 데려온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시날 왕이 자기의 조카 롯을 납치를 해가지고 그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의 사병을 끌고 가서 전쟁에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롯을 다시 찾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과 싸울 때도 318명으로 이겼어요. 근데 지금 한 개인 가족밖에 안 돼. 근데 그 가족을 만나러 400명이 와. 그러니 얼마나 야곱의 가슴이 덜컥 내려팼습니까? 형 보는 거 그냥 1대1로 보는 것도 두려운데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숨이 막힐 정도야.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창세기 32장 7절에 성경은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게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공황 상태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야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머리를 써서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완전히 그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혼비 백선을 한 겁니다. 그는 다시 빠져나갈 국리를 생각을 합니다. 손실을 조금이나마 그래 좀 줄여보자. 그래서 자기의 그 때를 일행을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쳐 죽이면 나머지 한 때로도 피해 되겠다. 인간의 머리를 써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뭐 둘로 나눴지만 마음이 놓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제가 시간상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야곱이 기도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얘기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한테 나만 밑에 있을 때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셨는데 오늘 형인 에서가 나를 치러 온다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또 그 기도에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 뭐냐? 그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지금 20년이 지나서도 똑같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서원을 했죠. 그런데 그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세상 말로 말하면 오퍼를 한 겁니다. 제안을 했어요. 야곱을, 야곱에게 믿지 못하니까 꿈에서지만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게 할 때까지 내가 너와 어디든지 내가 같이 함께해서 널 지켜주고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 꿈속이지만 분명히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깨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난 거로구나. 그러니까 그만 하나님 말한 대로 나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그때 내가 소원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반의 밑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시고 그걸 돌보시는 미스바의 하나님을 체험했죠. 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베델의 하나님, 너 베델에서 나한테 맹세하고 약속했지? 내가 그때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무사히 너 함께하고 돌아가게 해주겠다. 미스바의 하나님 만났죠? 베델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라반으로부터 다 라반이 쫓아와서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줘서 풀려나고 재산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에서가 자기를 찾아오고 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2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한 내용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했다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서부터 확신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건 다 하고 하나님을 혹시나 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모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에서한테 그 내용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야복강을 딱 건너갈 때 하나님이 군대 천사 마하나임을 싹 이 야곱 앞에 보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야곱의 식구들은 저게 뭔지. 근데 야곱이 딱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야, 저 하나님이 군대야 라고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20년간 나와 함께 있어, 미스바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해서 돌아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왜 보냈냐? 아, 나를 지켜주려고 보내셨구나 라고 믿어야죠. 여러분들이 만약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줘도 못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옛날 야곱 꾀를 냈던 그 야곱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 다 이렇게 보살펴주고 다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기도를 했으면 어때요? 기다려 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 기도 듣지도 응답하기도 전에 야곱은 또 자기 생각 계획을 짭니다. 뭐라고 또 계획을 짰냐? 창세기 32장 13절에서 다시, 야, 내가 아까 이 에서가 마음을 풀지 않은 거 보니까 내가 이 예물을 갖추고 예물을 보내지 않아서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이제 내가 그에게 선물 예물을 보내야 되겠다. 말이 예물이지 뇌물이죠, 뇌물. 사실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예물은 자기 게 아닙니다. 비록 자기가 자기 소유라고 하지만 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라반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신양을 만들려면 신양으로 다 신양이 네 소유가 된다 그러면 새끼들이 양들을 낳을 때마다 전부 다 신양 만나. 이렇게 라반이 화가 나니까 야 이제부터는 알록달록한 것만 나면 나 네 거고 하얀 건 내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알록달록한 것만 나. 그러면 그 내용을 수없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그걸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지금 위기 상태라고 이 에서에게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는 하나님이지 주위가 에서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준 건데 그거를 자기의 유익 생명을 위해서 에서에게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때요? 자기의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우리가 제가 이 야곱 볼 때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비상해. 그러니까 예물을 보내는데 한꺼번에 뚝 뛰어서 한꺼번에 쫙 에서한테 보내지는 않고 여러 때로 나눕니다. 나눠줄 거 예를 들어서 반을 나눠주면 반을 한 여섯 개, 일곱 개로 나눠. 그러면서 한 때 하나,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 예상치 못했지만 누가 선물을 저한테 줍니다. 한 번 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아이 또 줘. 조금 있더니 그때 조금 있더니 또 줘. 그럼 어떻겠어요? 그 주는 사람은 다 계산하고 몇 번에 나눠주지만 이 받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 번 받으니까 마음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이게 야곱이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놓고 혹이나 받지 않고 딱 이걸 치거나 그러면 다 도망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또 마음이 놓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때를 나눠서 이 뇌물을 에서에게 보냈지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압복 나루터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에서를 자기 혼자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고 그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다렸으면 끝났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케 했는데도 자기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계속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플랜 A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플랜 A가 아니라 하나님이 플랜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오늘 이 야복강에서 이 밤에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야곱이 한 잠도 못 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가 20년 동안 머리 썼던 거 그걸 이 한밤중에 다 쓴 것보다도 전체 자기 생애보다도 이 오늘 하루 밤에 썼던 내용이 더 컸을 것 같아. 그만큼 머리를 썼고 그만큼 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음이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았다고 창세기 3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자신을 치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말 한마디에 20년간 자기가 하나님께 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신의 이런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내보내고 혼자 20년 전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던 처음에 그 자리로 야곱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정말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 야곱이 도망갈 때 세상 말로 야반도주하고 도망간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갔죠. 근데 에서가 400명 데려온다는 딱 그 말 한마디에 20년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모든 쌓였던 거, 또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 다 흩어버리고 다 한마디로 다 떠나보내고 달랑 자기 혼자 남은 겁니다. 홀로라는 말을 하면은 외롭죠. 그러나 이 홀로는 단순히 육신적인 고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영적 고독을 말합니다.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는 나 홀로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의지하지 못할 때는 내가한테 가졌던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에게 평안과 모든 기쁨을 준 그때 모든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 다 쫓아냈죠. 근데 그 내용이 내가 홀로일 땐 다 다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감사하다, 그래도 이만큼이면 그래도 정말 뭐 세상 기준으로 따져서 괜찮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 홀로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될 때, 그 모든 하나님이 없었을 때 모든 내용으로 순간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모든 내용들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다시 다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플랜 B, C, D가 모든 나의 평안을 다 몰아내고 환란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이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플랜 B, C, D의 연속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도 더 큰 위기와 자기가 생각에 감당치 못하는 내용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놓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이 야곱을 홀로 둔 거, 야곱이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야곱을 홀로 두셨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결국은 다 떨어버리는 내용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야복이라는 장소를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야복이란 뜻이 뭐냐? 모든 것을 내려놓다, 모든 것을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복에다 데려놓고, 홀로 데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버리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홀로 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진면목을 만나는 시간이 나 홀로일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을 시키죠. 근데 그 연단시키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잘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홀로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홀로가 됐을 때 자신의 진면목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홀로가 된 겁니다. 아담 타락하고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내용을 숨기려고 죄인들 가운데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스스로를 감추고 포장하고 의식된 삶을 살지요. 그리고 모든 일에 남의 이름과 남의 탓으로 돌리며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이러한 거짓된 삶은 마침내 한계가 있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주님 다시 올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어둠에 감추였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주님 다시 오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감추었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한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데려오자마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떠나야죠. 친척 떠나야죠. 아비 집을 떠나야죠. 결론은 뭡니까? 너 홀로 되라. 홀로에 홀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을 때 처음부터 애굽의 왕자 모세를 인도자로 삼았습니까? 그 모세가 애굽 군인을,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자기가 애굽 사람을 친 게 드러나자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혼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이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를 때 언제 불렀습니까? 이드로 남의 집 그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홀로죠, 홀로. 열정과 불의 선지자인 엘리야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갈멜산에서 승리하겠지만 결국은 이세벨의 그 이세벨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 말 한마디에 놀라가지고 이세벨의 눈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으로. 그리고 쫓아오는 내용도 없는데 호렙산의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그냥 모든 걱정 근심을 끙끙 지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세미한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지 않습니까? 홀로야, 홀로. 그 기세등등하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을 어디로 보냈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냈습니다. 3년 동안.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울일 때 어떻게 했냐? 자기의 혈육과 하나도 상의하지 않고 혈육 만나지도 않고 또 사도된 사람들 만나러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홀로 너 아라비아 가. 3년 동안 홀로 아라비아에서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제일 먼저 모든 걸 다 야법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혼자 쉽게 말하면 적신 나에 있는 모든 것 처음 내가 이 땅에 올 때 처음 벗은 몸으로 온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벗을 때 자기 스스로가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홀로 하게 만들 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환난 40년 넘은 환난입니다. 성경에는 짧게 나왔지만 무척 오래된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욥이 환난 홀로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제일 사랑하는 와이프는 야 하나님 욕하고 대자라 하고 욕을 했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죽어버렸죠. 자기가 낙인관계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는데 그 사람들이 환난받는 거 보고 다 떠났죠.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지 못할 망정 계속 욕을 하죠. 네가 잘못 거고 네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거야. 이거 완전히 홀로야. 오죽하면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생각하면 그때 왜 기뻐했냐? 그때 그냥 나 생명 가져가시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철저하게 홀로가 되다가 결국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그러면서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홀로라는 것이 그 순간 그 겪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홀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고 그 결론은 세상 말로 말하면 해피 엔딩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홀로의 자리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전까지는 기세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했다가 한마디로 거꾸러지고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자신을 혼점해서 많은 내용을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 줬죠.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살아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건 알았어요.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을 홀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 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은 아직도 죄를 따라 죄 가운데로 가려는 두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홀로 있을 때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날마다 이 죄로 끌고 가려는 육의 그 몸에 육의 그 사람에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홀로 있을 때 엄청나게 기도했지만 엄청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대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까? 나만큼 비참한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홀로가 되어야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 홀로가 되어야 심적, 영적으로 홀로가 되어야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제발 나를 구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야곱같이 또 플랜 B, 플랜 C, D를 세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예요? 해결됐다는 얘기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상태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요 겉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그 더럽고 추잡하고 이 정말 이 밑바닥에 있는 내용 우리 가끔 봅니다. 저 자신도 그 내용을 어떻게든지 좀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지만 되질 않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오늘 온통 영적인 밤을 맞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홀로 만들어 놓으시고 야곱의 그 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내용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을 야곱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던 겁니다. 그 씨름은 우리가 읽었지만 한순간에 끝난 건지 아니요. 우리가 세상 보면 씨름 보면 한 판 딱 그냥 돌리죠.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밤이 끝날 때까지 새벽이 돼서 해가 뜨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끈질기게 씨름을 한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는지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씨름을 하게 하셨을까? 여하튼 그의 심령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아침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왔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가. 딱 한 구절입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 배경 설명이. 어떤 사람이 왜 어떻게 갑자기 나타납니까? 응? 다 보내고 자기 혼자인데 한 사람이 나타나 갑자기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중에 축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한테. 여하튼 분열의 아침을 만나는 내용이 결론이죠. 다음 시간에 왜 하나님이 야복으로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복으로 이 야곱을 불렀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씨름을 했고 결국은 분열의 아침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야곱을 통해 우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영혼들 중에 저희들을 분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아니함을 야곱을 통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보다 더 약삭빠르고 야곱보다도 더 많은 플랜들을 갖고 교활함이 저희들 가운데 뱀같이 또아리를 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야곱에게 회개와 은혜의 자리로 주신 홀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곧사람을 마침내 뿌리치고 예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귀한 일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우선 두는 또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 사랑자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휩쓸고 있는 휩싸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밤에서 완전히 졸업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태양이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 심령에 떠오르는 귀한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